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들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더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인 13장 1절에 나오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백성들이 요구한 면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래서 지명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지명 후에 이제 여러 절차를 거치는데 공식적으로 즉위식 전까지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앞선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좀 앞으로 넘어가서 10장 1절과 10장 8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그리고 8절입니다.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8절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울이 왕으로 지명을 받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 왕이다 라는 하나의 이제 공식적인 이제 표지였습니다. 이때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8절에 보면 길갈에 가서 내가, 그러니까 사무엘이죠.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사무엘이 왕에게 명령을 한다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말은 절대적인 힘이 있었고 그의 말을 거역하면 대부분 이제 처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떤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다르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온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왕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은 공식적인 즉위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억해야 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 아래의 존재이구나. 다른 나라의 왕처럼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구나. 어떤 그 한계점 그리고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그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잘 나갈 때든지 아닐 때든지 이 위치를 늘 기억해야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갖추어야 할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면입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으로 돌아와 보면 이제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추대가 되고 12장에서 즉위식을 거치고 나서 이 13장은 본격적으로 이제 사울의 통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1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약간 이제 번역본마다 이제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NIV에 보면 사울이 30세라 하기도 하고 어떤 다른 번역본에는 숫자가 빠져 있기도 하는데 이건 약간 이제 사본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좀 다르게 번역을 한 건데 우리는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얽매이지 말고 아 대략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사건을 사무엘상 13장이 설명하고 있구나. 그 정도만 알고 이 13장을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13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존재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 강력한 대적 블레셋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면에는 바로 이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왕이 세워진 이후에도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위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단 숫자적으로도 상대하기 어려웠지만 가장 이 블레셋이 무서운 점은 뭐냐면 바로 무기 차이였습니다. 그 무기 차이가 어떤가에 대해서 13장 19절에서 22절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에서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은 철기 국가고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붙으면 객관적으로 상대가 될 수 없는, 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떠한가 하냐면 13장 3절에 보면 3절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의 일을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그러니까 현실은 블레셋의 수비대가 게바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게바는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기 무기를 가진 블레셋 수비대가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고 따라서 언제든 블레셋은 본토에 있는 그 본부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처해진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지만 불안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왕으로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대비를 하는가,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3,000명을 택해서, 이것은 일종의 상비군인데 그들을 둘로 나눕니다.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고 나머지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사울의 나라 이스라엘의 중심 수도인 기브아에 둡니다. 객관적으로는 열세지만 왜 3,000명을 택해서 두었는가? 일종의 기습 공격을 감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되지 않지만 어떤 게릴라 작전 같이 그런 작전을 통해서 블레셋을 친다면 그래도 우리에게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3,000명이라는 상비군을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름 왕으로서 애썼던 거죠. 그러니까 지리로 본다면 이 게바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브아, 사울 왕정의 수도인 기브아와 불과 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사울의 이 수도인 기브아에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어떻게 대비하는가? 3절에 보면, 3절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침해라고 되어 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영토 안에서 어떻게든 이 블레셋을 몰아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 선제 공격이 화를 불러서 3절 중반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블레셋 사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들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수비대를 선제 공격하자 블레셋 본토에 있는 이 본래 군대, 원래 그 군, 블레셋 군대가 들었다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지전이 이제 전면전이 되게 생긴 그런 좀 위기 상황에 이스라엘이 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큰일 난 셈입니다. 5절에 따르면 블레셋 본진이 쳐들어오는데 그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은 상비군 3천명밖에 되지 않는데 블레셋 군대 숫자를 보십시오. 병거만 3만, 그리고 마병은 6천, 백성은 셀 수도 없다, 셀 수 없이 많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3천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이미 3절에 보면 온 땅에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서 군대든 군대가 아니든 상관없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도 장정들은 다 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라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무기로서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도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라고 해도 이들은 일종의 예비군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군사인 블레셋 병거와는 싸움이 되지 않죠. 블레셋은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보면 굉장히 싸움에 능한 전문 부대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들과 어떻게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6절과 7절입니다.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상황을 보자, 아 이건 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찾아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7절에 언급된 표현에 따르면 일부는 국경을 넘어버립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단을 건너 길르앗으로 갔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아예 떠나가 버린 겁니다. 나라가 어렵다라면 그 나라에 남아서 싸워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판단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을 가버린 거죠. 사실 이 백성들의 모습, 굴이라는 굴은 다 찾아 숨고 그리고 국경을 넘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은 사울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되어도 전면에 나서지 않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먼저 기습 공격을 하죠. 그리고 7절에 가면 백성들이 떨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왕인 사울이 떤 겁니다. 물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험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 이길 수 없는 블레셋을 기적을 통해서 이기게 한, 그래서 자신들이 이긴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좀 더 앞으로 가서 사무엘상 7장 9에서 11절까지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우레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그 우레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럽게 되면서 그 어지러운 상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용해서 블레셋을 이기는 싸움이 바로 방금 읽었던 구절에 언급이 되어 있죠. 사실은 지금도 오늘 본문 그 시점에서 봐도 이스라엘은 객관적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야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본문 13장으로 돌아와 보면 8절을 보겠습니다. 13장 8절에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 부분 연결되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이 9절을 또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기다린다는 것은 이 급박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다른 고대의 근동 지역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급박한 상황에서 사울은 7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힘들었겠죠. 그러자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급박한 상황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딱 그랬을 때 마침 사무엘이 이릅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책망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울은 버림을 받죠. 왕으로서도 아니야, 끝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너가 하나님 행세를 한다라면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한 거죠. 싸움에서 객관적인 열쇠는 당연지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열쇠임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고 안 지고에 상관없이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지고 안 지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근데 자꾸 그 승리에 어찌 보면 연연한 거죠. 그럼 이스라엘의 왕은 지고 안 지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복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신명기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에서 9절까지 전쟁에 관한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이스라엘은 전문 부대가 아닙니다. 오합지졸입니다. 따라서 대적과 싸우면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라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뜻밖의 요구를 하십니다. 일단 1절에 보면 말과 병과 백성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뭐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늘상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제사장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당연히 군대 지휘관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쟁에 나갔는데 중대장이나 대대장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조금 안 맞는 비유일 수 있지만 목사 말을 들으라고 한다면 사실 좀 어이없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도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이 싸운다라고 언급을 하고 5에서 8절에 나오는 세부적인 지침이 조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전쟁에 나가도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부 사람들을 징집하지 말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5절에 보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한 자는 보내지 말아라. 그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낙성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려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 6절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즉 추수하지 못한 자는 내보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먹으니까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세 번째 7절에 여자와 약혼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약혼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약혼식만 하고 결혼을 하지 못한 자는 내보내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그 약혼녀와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8절에 보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는 데려가지 마라.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처럼 낙심될 수 있으니까 데려가지 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신명 20장에 보면 읽어보진 않겠지만 전쟁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이 더 있는데 이런 지침입니다. 화평을 먼저 전해라. 그러니까 무조건 그 대적을 향해서 공격하지 말고 먼저 화평을 전해라. 그런데도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때 가서야 전쟁을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함부로 자연을 훼손하지 말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꽤 오래전에 현역 육군 26개월을 복무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이 지침을 보자면 굉장히 무모해 보입니다. 전쟁에서 무슨 배려를 하지? 군대에서 늘 듣던 말은 전쟁에서는 배려할 수 없어. 군대에선 배려할 수 없어. 그래서 뭐 가혹행위나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보편화됐죠. 물론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만큼 전쟁, 전시 상황은 위급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 배려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군사력이나 기술에 달려있지 않고 물론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궁극적으로 달려있지 않고 뭐에 달려있냐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달려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덧붙이면 방금 읽었던 5절에서 9절 말씀에 따르면 제가 이 부분은 다른 어떤 주석 설명의 그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쟁 상황에서도 이웃사랑의 명령은 유보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전쟁,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배려줘. 그것을 유보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백성들 사이의 배려, 거기에 이스라엘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배려는 단순 어떤 윤리도덕적인 배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파생된 배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급박할 때 위기 상황에서 남을 배려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급박하면 대부분 자기 자신만 챙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사납게 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비록 급박하지만 너희들은 배려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배려를 요구받고 있는데 그런데 배려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이웃을 향한 배려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배려할 수 없다. 연결된 그 연장선상에서 동일한 말씀을 또 하나 볼게요. 조금 더 넘어가서 신명기 2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신명기 말씀에서 쭉 언급을 하고 쭉 넘어가서 24장 5절입니다. 24장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게 굉장히 놀랍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냐면 이스라엘은 정체성 자체가 다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특이한 공동체이죠. 지금 세상에서 만약에 이 말을 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결혼을 하고 1년도 채 안 된 그 남자를 향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냥 한가롭게 집에 있으면서 너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라고 한다면 사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아마 성경을 읽다가도 이 24장 5절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공동체로 부름받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배려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다른 정체성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조금 더 넘어가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3장 12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신명기에서 조금만 더 뒤로 넘어가면 되죠. 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3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그러니까 사사 시대 이스라엘이 모압으로부터 무려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행하시는가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누구를 구원자로 세우냐면 왼손잡이 에훗을 세웁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태생부터 선천적으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핸디캡이 있는 오른손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면 왼손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런데 그 왼손잡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을 통해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압 왕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연결선상에서 31절을 볼까요? 3장 31절 에우투에는 아나기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누구를 죽였냐면 블레셋 사람입니다. 철기 무기를 가진 블레셋 사람 600명을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죠. 다른 무기도 아니고 그냥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또 어떤 사사가 나오냐면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오죠. 4장 3절을 볼까요? 사사기 4장 3절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입니다. 철기 무기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심히 부사가 붙어있죠. 심히 학대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4절에 그때 랍비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지역하면 조금 더 강조점이 더 있는데요. 제가 원문을 한번 지역해 보겠습니다. 여선지자 라피돗의 아내인 여자가 사사가 되었다. 여자를 세 번 반복하죠. 여자가 존재론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상황에서 본다면 여자는 약한 존재였거든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심히 괴롭힌 철병거를 가진 그 왕을 죽였다. 무찔렀다. 그 속에서 구원을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 20장으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보다 강한 적군과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강한 적군과 싸울 때입니다. 이스라엘과 대등한도 아니고 이스라엘보다 못한 적군과 싸울 때가 아니라 강한 적군과 싸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까 읽었던 신명기 20장 5에서 8절에서 배려책을 내놓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합지졸 군대가 강한 군대와 싸우려면 하나님은 첫 번째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본다면 사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믿음이 없으면 배려도 없는 거죠. 이 배려와 믿음이 아주 놀랍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실은 만만치 않죠. 어찌 보면 늘 우리보다 강한 적군을 맞이하는 늘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거대해 보이죠. 우리보다 강한 적군처럼 보입니다. 조금 더 실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곳에 계신 가장들이 늘 느끼는 무게감이겠지만 나 혼자 힘으로 이 가정을 이 시대에 책임진다라는 것이 참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너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너희는 배려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배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막하신가요? 아니면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사실 우리는 마음이 무거우면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날카롭게 굴고 하나님 뭡니까? 불평불만을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불평불만이 이웃을 향해서도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이웃을 향해 날카롭게 굴죠. 막대하죠. 때로는 막말을 하기도 하고 예의 없게 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참 세상 편한 소리 한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어찌 보면 여러분과 동일한 만만치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저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으로서 무게감, 책임감이 있고 현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으로서 늘 믿음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강한 조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 주변,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때로는 예의 없게 굴기도 하고요. 배려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가까이 있는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넉넉하게 배려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그때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야, 믿음으로 너는 배려할 수 있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너를 불렀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구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믿음과 배려, 어찌 보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전쟁의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강한 적군을 맞닥뜨린 상황이 있었죠.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를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강한 적군 앞에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 앞에 겸허히 반응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늘 강한 적군 앞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막상 어려운 현실에 처하면 그 믿음을 놓아버리고 그 놓아버린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날카롭게 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으로 너희는 넉넉하게 급박한 상황에서도 배려할 수 있다라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이후부터 벌어질 그 강한 조건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